같이 잠깐 다시 기도하고 성경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녁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무익한 종이 주의 말씀을 조금 바르게 해석할 힘을 주셔서 해석하게 하시고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이 곳에 달려나온 모든 심령들과 또 가정에서 남아 온라인으로 주를 사모하며 말씀 앞에 앉은 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지침이 되는 말씀임을 아오니 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에나 또 함께 예배당에서 읽을 때에 유익이 되게 하시고 교훈이 되게 하시고 온전함에 이르는 방편으로 주셨사오니 성경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성화를 온전히 이루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바이심을 아오니 주님 흠과 점이 없는 믿음의 지식과 또 주님 선하고 거룩한 인격과 삶을 갖추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이제도 부족하고 무익한 종을 주장하시고 또 듣는 모두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항상 다 이루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4장 말씀 14장 깨끗한 생물과 11조 그런 내용이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 먼저 보십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에 털을 밀지 말라.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 하는 이게 두 가지 행위를 말했는데 죽은 자를 위하여 하는 말은 둘 다 걸리는데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는 거나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영어 성경은 그냥 눈 사이에 앞 이마를 밀지 말라. 그런데 혹은 앞 이마를 밀지 말라. 어떻게 미는지 눈 사이면은 눈과 눈 사이, 눈썹 사이나 눈 사이나 뭐 다 거울을 보면 비슷한데 눈 사이나 눈썹 사이에 있는 이마는 원래 뭐 털이 없지만은 계속 좀 위에 올려서 머리를 조금 미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마에는 털이 없으니까 뭐 털을 밀 것이 없지만은 이마 위에 머리는 털이 나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좀 민다는 뜻 같이 보이는데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며 그러니까 죽어서 슬프다고 슬픈 그런 표시로 몸에 상처를 내는 모양이죠. 그래서 마치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신 섬기는 사람들이 바알신이여 하고 부르면서 몸에 막 자기 상처를 낸다. 그런 열왕기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처럼 그렇게 몸을 베거나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성민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죠.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나니라. 그러니까 구별된 것 맞죠. 자, 죽은 자를 위해 자기 몸을 베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미는 것. 예레미야 16장 6절에 보면 비슷한 표현이 있긴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6절에 그러니까 그런 아마 이방 풍습이 들어온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방 풍습 하나님의 율법에는 그렇게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있어도 그렇게 하라는 그런 교훈이 없는 걸 보면 그거는 이방 풍습이 이스라엘에 들어온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런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 죽으면 그렇게 몸을 막 상처도 내고 또 이마에 그런 털을 밀어서 좀 표시를 뭐 내는 모양인데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 레위기 19장 27절 28절에도 비슷한 또 말씀이 좀 나오는데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머리가를 둥글게 깎는 건 어떻게 돌아가면서 깎는 건지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 살을 베지 말며 몸의 무늬를 놓지 말라. 그런 그 교훈이 율법에 나와 있죠. 수염 끝을 손상치 말라. 우리는 요새는 다 면도를 하는데 면도하지 말라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 살을 베지 말며. 그래서 또 여기도 살을 베는 그런 말하고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그런 문신같이 보이는데 문신하는 사람들 요새 참 많더라고요. 여자들도 문신하고 막 그러던데 그러니까 몸에 무늬를 놓지 말아라. 그 말은 그런 문신 같은 거 하지 말라. 그런 말이라고 봅니다. 물론 율법의 내용이고 오늘 신약시대에 그 율법을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런 뜻은 뜻이라고 우리가 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면 거기에 준해서 신약시대도 은혜롭게 자유롭게 상당한 자유가 좀 있기는 있어도 그 정신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의 이런 풍습들을 본받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성민, 즉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며 땅 위의 만민 중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출애굽기 19장 5절의 표현을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특별한 소유다. 우리가 특별한 각자 우리가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소유가 있듯이 보화라고 하죠. 보화가 있듯이 가장 값이 나가는 자기가 아끼는 귀중한 것은 잘 어디 놓고 간혹 가서 확인도 하잖아요. 잘 있는가 그런 거 혹 있습니까? 없으면 뭐 그냥 살지만 있으면은 그걸 잘 보관해 놨다면은 종종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 보화로 여기십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복된 특권이고 오늘 우리들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성민답게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풍습, 헛되고 무의미한 그런 풍습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3절 넘어가 보십시다. 너는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이제 깨끗한 생물, 음식에 대한 그 말씀을 하는데 먹지 말라.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아예 먹는 짐승을 딱 구별해 주시고 또 먹지 말아야 할 짐승도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십니다. 자, 먹어야 할, 먹을 수 있는 먹을 만한 짐승은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죠. 소, 양, 염소 참 순한 짐승들이죠. 풀을 주면은 그냥 잘 먹고 그리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잘 말을 좀 듣는 편이죠. 소가 얼마나 참 좋은 그런 짐승인지 그 덩치도 크고 힘도 센데도 주인 말을 곧잘 듣죠. 주인이 이렇게 해 그러면 말을 잘 들어요. 파업도 안 하고 데모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나 양도 참 순한 것이 양이고 염소는 조금 어떤 데는 주인을 들여받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은 그래도 젖을 짜고 하는 그런 그 좋은 가축이죠. 양과 염소 보통 목축하는 사람들이 기르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소와 양과 염소는 먹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집에서 기르지는 않아도 산에 있고 뭐 집에서 기르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사슴 그 다음에 노루, 노루라고 번역은 우리는 했지만 영어 성경을 보니까 가젤, 거젤이라고 그런 거젤, 가젤. 그 가젤도 우리가 사전에 영어 사전에 보면 그냥 가젤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는 설명하기를 영양의 종류다, 영양의 일종이다 그랬습니다. 영양이라는 것은 양이나 염소 좀 비슷한 그런 종류인데 그걸 영양 그렇게 부르는 그런 짐승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 가젤이라는 것을 우리는 노루 그렇게 번역했고 불그스름한 사슴 그것이 영어로는 노루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 정확하게 번역은 아닌 것 같죠. 불그스름한 사슴 그것이 노루라고 되어 있고 산염소 산에 사는 염소 들염소 들염소 산에 살거나 들에 살거나 뭐 그러겠지만 산염소기는 들염소라는 단어인 것 같고 영어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볼기흰 노루 볼기흰 볼기가 하얀 그런 짐승인 모양인데 볼기흰 노루라고 번역한 말은 영어성경을 보면은 야생염소 아이벡스라고 아이벡스 IBEX라고 아이벡스라는 그런 짐승이라고 다 번역했더라고요. 영어 성경들은 아이벡 야생염소라고 사전에는 되어 있습니다. 야생염소 그리고 뿔긴 사슴 뿔긴 사슴이 일반적으로 영양이라는 아까 거젤도 영양의 일종이긴 하지만은 예 영양 영양을 영어로는 엔텔롭이라고 하는데 엔텔롭 그래서 엔텔롭이라고 다 번역했더라고 영어 성경은. 그게 영양입니다. 다 산, 양이나 염소의 좀 종류죠.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지 않고 들에서 있는, 산에 있는 그런 종류가 영양인데, 영양. 그 다음에 또 산양이 나오고, 그러겠습니다. 산양들. 무릇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굽이 발, 발꼬락이죠. 발이 굽이 갈라져 있는, 그런 통발이 아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두 개의 우리는 다섯 발가락이지만은 짐승들을 보면 두 발가락이나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뜻 같은데 둘인지 확실히 몰라도 하여튼 갈라져 있는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다. 두 가지 조건을 말했습니다. 발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새김질을 하고 이런 짐승들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만한 생물에 대해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종류들을 열거합니다. 그것은 집에 기르는 소나 양과 염소를 비롯해서 산이나 들에 있는 사슴, 노루, 들염소, 야생염소, 그다음에 영양, 산양 종류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금질하는 짐승들이며 주로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된 것은 풀을 뜯어먹는 풀을 뜯는 초식동물이죠. 순한 초식동물입니다. 그래서 많이 먹어놓고 또 좀 쉬어가면서 다시 새김질해서 하나 먹었던 거 좀 꺼내가지고 다시 또 잘 씹어가지고 또 삼키고 그렇게 하죠. 계속 입을 오물오물대고 있어요. 아까 다 먹었는데 지금 다 삼켜놓고는 그 다음에 또 조금 있으면 또 오물오물대는 게 삼켰던 걸 다시 빼가지고 또 다시 씹어갖고 되새김하는 거죠. 되새김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짐승들이 보통 순한 짐승들입니다. 초식 동물들입니다.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사나운 짐승들을 제외하였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한 성품을 가져야 할 것을 상징하는 뜻이 있어 보입니다. 그 좋죠. 그런 짐승들처럼 예, 그렇게 순한 짐승이 되는 거였다. 예, 모르겠어요. 그 순한 짐승을 우리가 잡아먹으면 성질이 우리가 순해지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예, 나쁜 사나운 짐승을 자꾸 잡아먹으면 우리 성질이 사나워질까 봐 염려되는 점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연관이 되는지는 몰라도 상징하는 의미는 있어 보여요. 그래서 순한 초식동물들, 순한 짐승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또 노루나 사슴이나 또 영양이나 산양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먹으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넘어가 봅시다.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약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그러니까 두 조건을 다 충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약대, 토끼, 약대도 먹으면 안 된다.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를 않았다. 그리고 토끼도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사반이라고 하는 생소한 거죠. 사반 영어 성경을 보면 코니라고 코니는 토끼 종류라고 하는데 코니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아니면 락 베처 베처는 오소리라고 사전에 나와 있는데 오소리 바위 오소리라고 되겠어요. 락 베처 베처라고는 락 베처 예 오소리 종류입니다. 오소리 오소리는 뭔가 오소리도 잘 모르죠. 너구리랑 비슷한데 종류는 다르더라고요. 너구리는 개과고 오소리는 쪽제비과인가 무슨 그 종류가 좀 다른데 모양은 좀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그러죠. 오소리라는 그런 짐승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끼 종류 코니든지 아니면 배처의 오소리든지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게 사반이라는 짐승입니다. 그런 것들은 먹지 말라. 그것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에게 부정하고 또 돼지를 열면 돼지는 먹지 말라.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돼지는 굽이 갈라졌죠. 우리가 돼지 족발 들어오면 굽이 갈라진 거죠. 예,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아 새김질을 안 하는군요 돼지는. 그래서 새김질도 하고 굽도 갈라진 것만 먹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 말씀하고 계시고 예, 이것이 레위기 11장인가에도 나와 있고 신명기 14장에 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죽은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자, 이것은 상징적인 어떤 뜻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 해석들을 성경학자들 성경주석가들이 하긴 하지만은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는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굽이 갈라진 것은 진리와 비진리, 의와 불의, 선과 악을 분별해야 하는 것을 상징하는 뜻이 있어 보이고 새김질하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새김질하는 것 사람은 새김질하진 않지만은 새김질하면 참 좋죠. 그러면은 그것이 소화 얹히거나 체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꼭꼭 씹어서 우리가 위가 나쁜 사람들은 꼭꼭 50번씩인가 얼마씩 꼭꼭 씹어서 드세요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김질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듣고 그냥 빨리빨리 흘러버리고 읽어도 빨리 딱딱 읽고 그러지 말고 내가 몇 장 읽었다고 장수만 채우지 말고 꼼꼼히 빨리 많이도 읽지만은 또 듣고 다시 또 분명하지 않으면 또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또 기억해 보려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새김질은 일종의 그런 거잖아요. 또 묵상하고 묵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성경을 깊이 좀 생각하고 음미하는 그것이 새김질에 가까운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과 규례를 묵상해야 하는 것을 상징하는 뜻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런 것을 분별도 하고 또 깊이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고 참 좋은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듯이 먹을 때에도 굽이 갈라진 것만 먹어라. 또 대새김질하는 새김질하는 것만 먹어라. 그런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9절에 보면 물에 있는 어족 중에 물고기들도 구별했습니다. 물고기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거. 아, 물고기는 그게 깨끗한 물고기냐?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자, 이게 지금 우리가 구약의 음식법, 이것은 의식법이라고 그러고 오늘 신약 시대에 이대로 다 지켜야 된다고 하는 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고기도 생선도 가서 우리가 이것저것 그저 시장에서 파는 거 다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법의 정신은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으라.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대표적인 것은 아마 조기쯤 되겠죠. 비싸서 그렇지 조기는 표준적인 그런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비늘에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느러미와 비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비늘은 아마 다 보호막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모든 불결한 것들이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자기가 방어하는 그런 뜻이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이 비늘이겠죠. 지느러미는요, 지느러미는 자유자재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것이 전후 좌우에 우리가 앞뒤로 가는데 지느러미가 움직이면서 그게 바로 우리 배의 키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그 뒤에서 조전을 해서 어디든지 가듯이 꼬리 지느러미의 역할과 같은 것이 키의 기능이겠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지느러미와 비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악의 풍조에 물들지 않게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그렇죠. 세상이 너무 악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밖에서 살 수는 없어요. 물고기가 물 속에 살아야 되는데 물은 지저분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불결한 것들을 많은데 그 속에서 살려면 비늘이 좀 촘촘히 있어가지고 잘 막아주면 좋은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악의 풍조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조심하거라. 그런 뜻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고, 또 악의 풍조가 많은 세상에 살지만은 그 속에 아이고 할 수 없어요. 세상이 그런데 나는 세상 가는 대로 갑니다. 그러지 말고 세상이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거 아닌데 하면 반대로 거슬러서도 올라가고, 그때는 뭡니까? 지느러미가 꼭 필요하죠. 지느러미가 없으면은 거슬러 올라가지 못할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그런 교훈의 뜻이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악에 물들지 말고 악한 풍조는 거슬러서 행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뜻이 있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11절 보십시다. 무릇 정한 새는 새도 말씀했어요. 짐승도 물고기도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도 정한 새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새도 정결한 새가 있고 부정한 새가 있어요. 새 종류도. 그런데 여기에 정결한 새는 언급을 안 하고 부정한 것만 쭉 언급해서 이런 새 빼놓고 정결한 것만 먹어라 그랬는데 어떤 부정한 새를 언급했습니까? 곧 너희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이거 독수리 솔개는 대표적으로 뭘 잡아먹는 다른 생물을 잡아먹는 무서운, 말하자면은 짐승 중에는 사자나 호랑이나 또 이런 그런 짐승과 같은 종류죠. 그러니까 독수리와 솔개와 어응, 어응이라고 번역한 것은 검은 독수리 그런 뜻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매, 새매, 매의 종류, 매도 그렇죠. 독수리랑 거의 비슷하게 와서 확 뭘 낚아쳐서 잡아먹는 다른 짐승들, 웬만한 조그만 들짐승도 와서 잡아먹는 그런 종류지요. 까마귀 종류, 까마귀도 죽은 시체들을 가서 다 뜯어먹는 그런 새로 알지 않습니까? 까마귀 종류, 타조도 그러는지 다호마스라는 것은 수컷 타조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고, 갈매기, 바다에 많이 있는 갈매기, 갈매기들은 정말 죽은 그런 생선들 잘 먹는 것 같더군요. 샘의 종류와 올빼미, 부엉이, 따오기, 따오기도 흰 올빼미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의 뜻은 그렇습니다. 흰 올빼미. 그다음에 당아, 당아는 펠리칸이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 펠리칸, 아마 주둥이가 비쩍한 그런 새 같죠. 그러니까 펠리칸이라는 그런 새고, 올응, 올응이라고 번역한 것은 썩은 고기를 먹는 독수리. 독수리도 종류가 엄청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응이라고 번역은 한 그런 새가 바로 썩은 고기 먹는 독수리 이런 뜻이라고 하고, 노자라고 번역한 이 새는 가마우지, 우리가 영어의 그 성경에 있는 표현을 사전을 보면 가마우지, 그 뜻은 바다 까마귀랍니다. 까마귀 종류인데 바다 까마귀, 이런 것이 노자라고 번역했고, 그 다음에 학, 황새라고 번역한 것은 외가리, 외가리라는 뜻을 들어봤죠. 황새, 외가리, 학과 황새, 외가리 구별하는 것은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비슷한 종류처럼 보이는데 그런 황새 종류와 대승이라는 것도 영어 성경은 후투티 그러는데 후투티라는 그런 새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박쥐, 박쥐는 우리가 좀 알 것 같죠. 또 물은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을지니라. 자, 먹지 못할 새들을 많이 열거를 했습니다. 이런 새들은 다른 생물을 잡아먹거나 죽은 사체들을 먹는 맹금류들이라고 보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역시 우리가 교훈을 주는 뜻이 있다고 봅니다. 이 음식법은 성도가 불결함과 사나움을 멀리해야 할 것을 상징하는 뜻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성도다운 삶이 무엇인가? 옳은 것이죠. 불결한데 우리가 머물지 말고 사나운 것은 멀리하고 사나움은 안 되죠. 사나운 것은 악에 속한 것입니다. 예, 선한 것은 사납지 않습니다. 온유와 겸손과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깨끗한 생물에 대한 법은 위생적 의미도 있었을지 모르나 위생적인 의미도 옛날에 있었을지 모르나 도덕성을 상징하는 뜻이 있어 보인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특히 불결함과 사나움을 멀리하고 정결함과 선하고 온유함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비진리와 진리 또 악과 선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김질하는 것 또 모든 불결을 멀리하고 온유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합당하고 또 유익하고 복된 일입니다. 21절 보십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우거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도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두 가지 나오는데 스스로 죽은 짐승 그것을 먹지 말라. 스스로 죽은 짐승을 먹지 말라. 스스로 죽으면 그 속에 피가 굳어버려가지고 피가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법에는 피는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짐승을 먹어도 먼저 피를 다 빼고 먹어야 될 터인데 스스로 죽은 짐승은 먹지 못하게 그러나 금방 죽은 것은 고기가 아까우니까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은 먹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팔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이렇게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는 것은 이스마엘 사람들의 풍습이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금하신 까닭은 새끼에 대한 어미의 본성적 관계라고 할지 모성적 관계를 고려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미의 젖에다가 새끼를 삶는 것은 조금 심하게 보이죠. 우리의 정서에. 그래서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모아보십시다. 자, 11조에 대한 말씀이죠. 너는 마땅히 매년에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11조는 아브라함과 야곱 때에도 있었죠. 그런 11조라는 말이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에게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렸다 그런 말이 있죠. 또 창세기 28장 22절에는 야곱이 베델에서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꿈가운데 보고 일어나서 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제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11조라는 말이 성경의 창세기에 두 번 나옵니다. 그러나 11조 규례는 처음으로 레위기 27장 끝부분 30절 32절에 규정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땅의 소산물의 10분의 1과 소나 양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소와 양의 경우는 1년에 낳은 새끼들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야 했고 레위 사람들의 11조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8장 21절로 26절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11조를 먹을 음식으로 규정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11조를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11조를 먹는다?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그런 표현이 조금 신기합니다. 11조는 방금 이스라엘의 11조는 레위인들에게 드리라 레위인들의 11조는 제사장에게 드리라 그렇게 규정되었는데 11조를 먹다니 무슨 말인가?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에 올라가서 그 일부분을 하나님께 소제로 드리고 나머지 중 일부분을 음식으로 나누어 먹고 그 남은 전부는 레위인들에게 준다는 뜻이든지 아마 그런 뜻이든지 아니면 또 유력한 주석가들이 생각하는 대로 유력한 주석가들은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생각하기를 유명한 카일 델리치 같은 보수적인 구약 성경 전체를 주석한 목사들이 가장 권위 있게 여기는 주석 중에 하나로 여기는 주석 등의 주석들에는 이것은 두 번째 11조일 것이다. 매튜 풀 제가 간혹 참고하는 매튜 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11조를 가르칠 것이다. 첫 번째 11조는 무조건 레위인들에게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11조를 가지고는 자신들이 먹는데 먹을 때에 레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의 규정을 우리가 같이 참고하면서 다 드리라고 했으니까 드리는 것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먹을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에서 그렇겠죠. 그러나 그런 이제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규례, 11조 규례를 주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게 하려 하심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24절 계속 보십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물은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물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곳이 하나님의 택하신 곳, 곧 성막이 있는 곳과 거리가 너무 멀고 길이 어려우면 그들은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곳에 가서 필요한 재물을 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 가족과 함께 또 그들의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들과 함께 올라가 제사 드리고 먹고 즐거워하고 그들에게 줄 것을 주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말라고 교훈하였습니다. 28절 보십시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의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에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 3년마다 11조를 성읍에 저축하여서 그들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과 성에 우거하는 객들과 고아들과 과부들로 먹어 배부르게 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구제의 십일조, 구제의 십일조라고 부르는 규례인데, 구제의 십일조는 해마다 드리는 십일조 외의 것인 것 같습니다. 해마다 드리는 십일조는 규례대로 해야 될 것 같고, 예, 3년마다 또 다른 십일조, 구제의 십일조를 저축해서 그 저축해 놓은 것은 우거하는 레위인들이나 우거하는 객이나 고아와 과부들로 먹게 하는, 그러니까 구제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구제의 십일조를 드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실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만물은 내 것이다. 시편 24편 1절, 역대상 29장 11절 14절에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했고 또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작은 보답으로 우리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헌금하는 정신이라고 봅니다. 헌금에는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구제헌금하는 것이 구제의 십일조를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신다. 십일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거기에는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이하에 보면 십일조와 헌물이 하나님의 것이며 그것을 그에게 드리지 않는 것은 그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며, 아까 말한 대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긴 하지만 그 중에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도적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고 그것이 복받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그렇게 책망을 했어요. 너희가 복받지 못하는 물질의 복에, 물질의 유효함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도적질하기 때문이다. 내 것을 도적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십일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드림으로써 그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풍성한 복을 부어주시는지 부어주시지 않는지 시험해보라. 하나님이 답답해서 그러신가요? 시험해보라고. 그냥 십일조 내거라 그러면 아멘 그러고 실천을 하면 그러지 않을 텐데 안 내니까 그렇겠죠. 너희가 복을 못 받는 것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고 복을 십일조 실천함으로 내가 정말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붓는지 안 부어주는지 시험해보거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 잠언 3장 9절 10절에도 우리가 하는 말씀에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첫 열매. 아까 그래서 십일조와 헌물, 십일조와 첫 열매를 포함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상하게 헌금에 대해서는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뜻도 있어 보이죠. 그걸 실천 안 하면 별로 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도 있고, 실천해봐라. 그러면은 내가 복을 주는지 내가 알 경험하리라. 그런 뜻이 있어서 훈련시키는 우리의 물질 생활의 훈련입니다. 구약 성도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오늘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도 소득의 십일조와 첫 열매 이상을, 신약 성경에는 십일조 드리라 그런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 물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변론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십일조도 하고 의와 인과 신을 지키는 일도 힘써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씀이니까 오늘 이방인들, 만일 신약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십일조를 주께서 교훈하신다면 아마 사도들의 서신쯤에 십일조도 열심히 하거라 그런 말씀이 있을 법한데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그런 말씀은 없지만은 그러나 놀라운 헌금에 대한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9장의 교훈이라고 그랬죠. 신약성경 전체에서 헌금에 대한 교훈을 계시하신 곳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인데 8장 9장에 보면 거기에는 풍성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고 그 풍성이란 말은 십일조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십일조 이상이다.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 많은 주석가들이 신약 성도의 법은 십일조라는 틀에 매이는 것 이상이다. 십일조는 구약 성경이 보이는 작은 한 모범에 불과하고 그 이상으로 드린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십일조 헌금하는 것은 전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다. 예, 그 이상의 정신으로 할 수 있고 십일조 이상으로 해야지 십일조 이하로 하면서 신약 성경은 왜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니까 우리는 괜찮다 법에 매이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죠. 많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는 구약보다 많이 받아놓고 십일조는 구약보다 적게 하면서도 은혜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조금 잘못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맹수나 맹금류가 아닌 초식동물이나 비교적 깨끗한 물고기나 새들을 먹게 하셨다 그것이죠. 예, 음식법에는 그것은 성민답게 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구약 성도들과 같이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을 본받지 말고 보다 구별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배반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그들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고 성도답게 경건하게 늘 성경 읽고 성경 몇 장 읽고 오늘도 성경 읽었나요? 오늘도 기도하셨나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새벽 계단을 쌓고 좋지요? 밤에 기도의 시간을 갖고 경건하게 거룩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온전한 십일조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일을 받드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수고와 돈을 바칩니다. 바쳐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작은 보답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큰 은혜입니다. 우리의 전체를 다 드려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가 읽을 때 그랬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신약 성도들의 삶의 원칙입니다. 몸은요. 몸 속에 다 있어요. 내 몸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몸이라는 말 속에는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나의 마음은 물론이고 나의 몸의 육체의 그런 힘, 그리고 나의 돈, 나의 생명까지. 돈은 빼놓고가 아니라 바로가 말하듯이 너희가 출애굽은 하되 자녀는 놔두고 가거라. 자녀들은 다 집에서 테레비 보고 놀고 있어라. 우리 예배당 갔다 온다. 그러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온 가족이 얘들아 예배당 가야 된다. 예배당 안 가? 안 가면은 너희 다 내어 쫓는다. 부모가 그 정도 권한은 있을 테인데 부모 집에서 부모 돈으로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살면서 그 정도의 권한 발휘를 하지 못하면 부모도 아닐 것이다. 그럼 나가서 살아. 네가 부모 말 듣지 않으려면 내가 나가서 돈 벌어서 내 집에서 네가 번 돈으로 내 집을 사고 네가 옷 사입고 밥 먹으면서 네가 살아. 그러면 네가 부모 말도 듣지 않고 내가 너를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재우고 여기서 살겠느냐. 그렇지 않냐. 이치가 그렇지 않냐. 너 이제 다 컸으니까 부모 말 듣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럼 나가서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바로 살아서 복을 받든지 또 망하든지 내가 너랑 이제 상관없게 네가 말했지 나는 너가 안타까워서 말을 하는데 하나님 꼭 경외하거라. 믿음 생활 바로 하거라. 성수주일하고 11조 생활하거라.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거라. 늘 그렇게 강조하지만 내 말 듣기 싫어하고 지긋지긋하게 싫어한다면 네 마음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한 집에 같이 살겠느냐. 그쯤은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는지 좀 셉니까? 너무 내가 모질게 얘기합니까? 저는 사실 좀 모질게 살아왔어요. 모질게. 예. 아버지가 목사였지만은 아버님하고 좀 그런 신앙 사상에 있어서는 맞질 않아가지고 제가 아버지하고 충돌하기도 하고 또 집을 나와서 고생스러운 시간들을 좀 갖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려면은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않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보면은 이 은혜에 풍성하게 할지니라. 헌금을 말하면서 헌금은 은혜라고 말하며 풍성한 헌금. 풍성한 헌금은 11조 이상이죠. 12조, 13조, 14조. 내가 돈을 많이 번다면은 나는 조금 생활하는데 나 많이 벌면 예를 들면 내가 1억을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이 있는지만 예를 들어보죠. 1억을 버는데 11조 한다고 11조에도 천만 원 엄청 많은 거지만은 천만 원 11조 낸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9천만 원은 내 돈이니까 내가 11조 냈으니까 10의 9조는 내가 써도 정정당당하다. 예, 그렇게 이치는 말하면 맞는 말 같은데 그래서 9천만 원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면 그게 잘 사는 삶이겠습니까? 오히려 한 달에 천만 원 쓰는 것도 힘들 테이지만은 11조로 생활하시고 10의 9조를 가지고 선교 사업하고 신학교 세우고 구제 사업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훨씬 성경적일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천만 원 갖고도 너무 많고 사는 것은 얼마나 들겠습니까? 조금 검소하게 절약적이게 본인은 살고 본인 사는 것은 적절하게 먹고 살고 기력을 위해서 고기가 필요하면 고기도 먹고 사 먹어요. 신발이 필요하면 예배당 나올 때마다 신발 이것이니까 저것이니까 이거는 너무 커서 문제고 저건 너무 작아서 문제고 이렇게 계속 예배당 올 때마다 옷을 뺐다가 입었다가 또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벗었다가 그러지 말고 필요한 옷도 한두 벌 좀 사고 신발도 필요한 거 사고 그거는 기본에 속하는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너무 사치스럽게 호화스럽게 살지 말고 근검절약해 살고 내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것으로 어려운 사람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형제들 친척들을 돕고 교우들을 돕고 종들을 돕고 주의 일 좀 하다가 그렇게 가야 주님 앞에 너 뭐하고 왔냐 그러면은 주님 내가 그래도 조금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끄적끄적 하면서 그렇게 보고서를 좀 내놓을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 그래도 너무 주님이 주신 은혜는 큰데 내가 한 일은 너무 부끄러운데 그래도 제가 하느라고 조금 했습니다 그러고 좀 내놀 게 있지. 그렇지 않고 매일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쓰고 그러면은 뭐하고 왔냐 그러면은 유구무원이라 이게 대답할 말이 없게 그렇게 되었어야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헌신하는 그런 삶, 구약 성도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의 제 말씀을 조금 나누어 싸우니 이 말씀을 받은 이들이 받을만 하면 이 말씀을 다 받고 또 믿고 구별된 삶을 힘쓰고 또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주님 헌신하는 삶을 다 살아서 주 앞에 설 때 참 잘했다 잘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였다 라고 주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